다 같이 한번 인사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억하십니다. 시작. 위대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억하십니다.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세상의 모든 아빠, 엄마는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태어난 지 51일 지난 저의 딸을 보면서요. 아, 정말 밤새도록 울고, 딸아이인데도 어찌나 우렁찬 목소리를 그런지 지금 목이 쉬어서 울 정도입니다. 예. 네. 울음으로 대화를 하고요. 울면서 저를 괴롭힙니다. 예. 네. 육아 전쟁이 시작되었죠. 예. 네. 그런데, 또 다른 사진이 있습니다. 네. 저렇게 웃음으로도 한 번씩 대화를 합니다. 네. 이쁘죠? 예. 네. 팔불출입니다. 네. 100장 찍은 것 중에서 제일 잘 나온 사진 한장 보여드렸습니다. 네. 어른이 되어야 아이적 일을 잊겠지만, 주위에 어느 정도 키우신 엄마 아빠들을 보면, 그것도 둘 이상 되는 엄마 아빠들을 보면, 존경하다 못해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이자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존 칼빈이, 존 낙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도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위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땅, 베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베델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이름 짓기가 조금 곤란하다 싶으면 거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일산 베델교회, 포항 베델교회, 대구 베델교회, 웬만한 지역에 다 베델교회라는 이름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의 또 다른 이름으로는 루스라는 이름입니다. 이 지명이 나온 최초의 본문은 창세기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집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베델 동편 산에 도착하여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루스입니다. 그러니 할아버지 되었던 아브라함이 최초로 예배의 제단을 쌓고 그의 3대인 야곱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을 갚으라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베델의 본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알지 못하던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여 도착한 곳에서 첫 제단을 쌓은 것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신이 거주하던 땅에서 다시 떠나가는 그 상황들을 볼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또 다른 말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또한 기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5장의 정황상 야곱아라고 부르시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야곱이 형 에서와 상봉하기 이전에 얍복강 나루터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32장 자리에서 이미 부여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읽은 본 말씀 몇 장이죠? 35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부르기 이전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야곱이라고 불렀고요. 그 이후에 37장 13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이후에도 중간에 이제 10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이라고 등장하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이처럼 야곱이라는 과거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사용된 것은 야곱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인정과 영적 승리자로서의 축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었음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이 현재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고 다른 곳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베델이야말로 조상 때부터 또한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겁고 순수한 믿음과 헌신의 다짐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20여 년 전 야곱은 에서의 위협을 피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슬슬이 하란을 향해 방랑의 길을 갈 때에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 기쁨과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단을 쌓고 소원 기도까지 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의 자리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에도 이 감격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보험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되죠? 네. 은혜가 되는 찬양이기도 하고, 그 당시는 은혜스러운 상황이었다라고 여러분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때 야곱의 모습은 사실 촬영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거룩한 욕심으로 장자의 권리를 그의 형인 에서에게서부터 빼앗고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형으로부터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던 그의 모습에서 인간의 가장 고독함과 쓸쓸함을 보게 됩니다. 돌을 베개로 삼아다가 누워서 자는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의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가장 고독하고 가장 쓸쓸하던 그때, 그래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청하던, 어찌 보면 유랑자와도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있던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사실 야곱은 장자의 권리를 빼앗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거거든요. 장자의 권리가 그 당시 무엇입니까? 고대 근동에서 장자의 권리라는 것은 기업의 두 배를 받았고요, 가문의 계보가 장자를 통해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적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볼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할아버지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구전으로부터 다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복이에요. 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이 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거룩한 욕심으로 그 장자권을 얻어 지금 바다나람으로 가서 가나안 여인이 아닌 이스라엘 여인으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로 맞이해라는 이삭의 마지막 유지를 받들어 그 길로 지금 형 에서를 피해 도주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가슴 벅찬 하나님의 복도 복이지만 지금 현실은 아주 형편없는 돌을 베개하고 자는 영락없는 불황자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미 뒤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야곱의 심정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어왔던 그 복, 복의 근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에서 더 확장된 복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구절이 바로 28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할 때 고독하다라는 생각이 들다 못해 쓰디쓴 아픔이 가슴으로 저며올 그때 누군가가 함께 해주신다? 아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떠나지 않으시겠다. 이것만큼 큰 위로와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교회력으로 대림절 2주차를 지나 내일 모레면 3주차에 접어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심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것, 칠흑까지 어둡던 이 땅에 한 줄기 빛으로 임하심, 그것만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어디 있겠으며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야곱이 그 은혜의 감격을, 그 가슴 벅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간구를 합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소원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는 않고 볼 수는 없지만 정말 분명하게 현존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초심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분들이라면 오늘 이 야곱의 고백과 같은 소원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목동이었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시를 지으며 기도했습니다. 순환의 시편이기도 한 22편에 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만요, 시편 22편 절정인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다. 네, 소원을 갚겠다라는 것, 누구나 이런 고백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한 번쯤은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 그 역사적인 그날 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소원을 하였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은혜와 감격 속에 소원을 했던 시기가 지나 창세기 33장 자리에 이르기까지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기적으로 대략 20년의 시간은 좋게 흘렀습니다. 아내도 맞이했고요, 자녀도 낳았고요, 재산도 어느덧 많아졌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보다 더 행복하다 할 만한 일이 없을 만한 때가 되었을 그때입니다. 그때 야곱의 적수가 되었던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이 야곱을 찾으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한 사람은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또 한 사람은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 찬 20여 년의 나날을 지나다가 드디어 만나가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은 황급히 그의 열두 자녀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정에게 맡기고 재산을 두 대로 나누어 산대를 형 에서에게 먼저 올려보내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형 에서와 상봉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때 야곱의 마음은 오늘이 바로 저 세상, 저 천국 가는 날이겠거니 할 수도 있었고요. 이제 나의 목숨은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라는 두려움 앞에 빠졌을 그의 앞에 에서는 달려와서 그를 안아주고 입맞추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알았겠습니까? 반전이 있죠. 그런데요, 바로 앞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꾸던 그 시기, 그때 야곱이 기도했던 그 고백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며 기도했냐 하면요, 3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사실 형 에서의 손이 하나님의 손보다 더 무서웠을 그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하기를 주님의 말씀이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이것은 야곱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하신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짖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는 것이죠. 이 기도로 야곱의 적수가 되었던 형 에서를 만나 목숨을 건질 뿐만 아니라 형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까지도 고스란히 보존된 그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해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자녀들과 재산까지 고스란히 남게 된 상황이 이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베들로 돌아가서 하나님, 정말 저를 살려주셨군요.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 여기 베델입니다. 나의 10분의 1을 주님께 바쳐드립니다. 이렇게 마쳤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시나리오로 전개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어느 하나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했다고 나옵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안락과 안위가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쯤 되니 하나님께서는 야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셨습니다. 야곱과 함께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돌베개에 베고 잠에서 깨어 소원 기도하였던 그 고백,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처음 도착하였던 그 루스라는 그 베델에서 첫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그때로 가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비록 창세기 34장에서 그의 딸 디나가 이 세겜 땅에 머물던 그 야곱이 결국엔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그런 가슴점이나 아픔을 겪게 하셨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는 거죠.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또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여러분 전해지십니까? 야곱과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끊임없이 노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시냐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인해 많은 자녀와 소유를 거느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의 첫 신앙에 뜨겁고 순수하며 헌신적이던 베델에서의 소원을 기억해서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손님이시는 그 말씀을 듣고는 야곱이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그리고 2절 3절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이렇게 다시 제단을 쌓고 이름을 지은 것이 바로 7절에 나타난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터닝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겜에서의 자신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 야곱을 깨우치시고 첫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구원의 뜨거운 감격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말씀과 기도에 열심이었고요, 교회일이라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두 팔 걷고 시작하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열심은 점차 식어지고 순수했던 신앙은 조금씩 세상과 타협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는 않았나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이 아둘람 기도에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간구와 모든 기도 제목들을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로 개명했던 그 이전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부르시며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터닝백 베델,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함의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만족보다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하다는 것을 발견하여 2016년 마지막을 우리 신앙의 초심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으로 다지시고 새로운 2017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